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분부터 이거 저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멍든 것과 곪은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작 부분을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영적인 그 창녀짓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이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많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더 맞으려고 하냐? 아직 덜 맞은 거냐? 이거죠. 그 정도 맞았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더 맞으려고 하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맞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보잘것없게 그렇게 이제 남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조금 한 100여 년 정도 조금 더 지속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요 글을 쓰고 있는 요 시대 사역하는 이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직 아니고 지금 요 시점에서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뭐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고 그렇죠. 망하기 직전이니까 만신창이가 된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고 남쪽 유다도 이 아시리아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남유다가 아람 또 블레셋 이런 곳에 이제 공격을 이제 받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맞았으면, 매를 맞았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지. 왜 너희는 계속해서 더 맞으려고 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맞은 상처들,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맞았으면, 하나님 앞에, 싸매지고, 또 상처를 달래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를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상한 곳이 없이 이렇게 맞았는데도 달래지 못했다. 아픔을 달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더욱 반항하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아, 내 속에도 이런 완고함이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야, 내게도 있는 모습인데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완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 이제 그 이유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들은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냥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지금처럼 막 40도 이상이 된다. 그럼 우리가 더워 죽겠죠. 에어컨도 없다 그러면 더 덥죠. 이런 것들은 뭐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지구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시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러한 고난들이 아니라 뭐죠? 이건 징계였습니다. 징계. 이건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매를 쳐가지고 돌이키기 위한 그런 징계였는데,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능자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금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 방법이 없죠. 더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완전히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서, 그래서 이 그냥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인 거죠.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인데, 우리는 참 완고해요. 완고해서 항복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 7절부터 또 보시면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8절, 9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겨두셨다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진노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소수의 남은 자,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rem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remnant라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신학으로 되어 있어요. remnant 신학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그 죄와 그 배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어떤 소수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 그 당시에 온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까지를 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 인류 전체를 물로 뒤덮어서 그래서 다 멸망을 이제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8명을 남기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하나님 남기시죠. 이게 이제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소수의 남은 자예요.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도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냐? 결코 그렇지 않았죠. 인간들이 불어나면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타락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를 한 이후에 그들의 그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았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이것을 그냥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순간에 그들 모두를 다 죽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두 사람의 정탐꾼, 그들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두 사람을 남기시고 그들과 또 이제 그 20세 그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그 사람들을 남겨서 또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에 대한 굉장히 그 분명한 그어그 어떤 상징은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대언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엉망이었죠. 그때에 이제 엘리야 대언자가 바알과 또 작은 숲의 대언자 합해가지고 850명과 대결한 이후에 그들을 다 죽이고 났을 때에 이세벨이 이제 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제 생명마저도 그들이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천 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대언자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7천 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소수의 남은 자 이들을 유지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똑같습니다. 유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다 끝난 것 같았죠. 눈에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땐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두어 피하게 하셨다. 그게 에스라 9장 그게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남기세요. 누군가를 남겨.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시는 걸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예요. 이 지금 다이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로 유지시키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 이제 4절에서 아까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있는 것이고, 대환난 기간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들려 올라가지만 이 땅에 이제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이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3분의 1의 유대인이 이제 남겨지면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개념,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생존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살아남았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언약의 개념인 거예요. 언약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래로, 아담의 범죄한 이래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이 여자의 씨, 이 약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인류와 맺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남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그것과 관련된 단어가 이제 남은 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셨다.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렘넌트 남은 자들이 이제 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은 자 자체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의 그 성취의 그 어떤 결과를 맛보는 거니까 남은 자 자체로도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은 또 뭘 하는 거냐, 그 속에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라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남은 자들의 라인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그 남은 자였다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이 최종적으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언약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거 누구 지칭하는 것 같으신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럼 성경이 좀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그 창세기로 다시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지칭을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대언하는 여기가 지금 유다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과 치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한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정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대언자도 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도 무서운 일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언자면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한즉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이래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그런즉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소돔 같고 그들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다. 거의 지금 이사야가 한 말하고 거의 똑같죠.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사야 대언자보다 조금 후대 사람이거든요. 얼마 정도 후대냐면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의 그 사역 기간과 예레미야 대언자의 사역 기간은 100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100년 전에 지금 보셨을 때에도 상황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았고 그래서 너희들 왜 더 매맞으려고 하냐 너희 제발 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0년이 지나서 다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참 완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는 그 타락의 끝판왕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의 본복인데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한 본복이다. 그러니까 좋은 본복이가 전혀 아니죠. 예. 그 이들의 그 행실은 음행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데 그 소돔 할 때 그 소도마이트 할 때 그게 이제 이 남자끼리의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 단어로 영어 단어에서 굳어져 있잖아요. 동성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들이 그 인간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누구의 육체까지를 탐했냐면 그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낯선 육체라고 표현된 그 천사들과의 그 성관계까지도 탐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용납하실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그냥 갈아 엎으셨던,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도시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심판은 하나님이 어딘가를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의 또 기준도 돼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영원한 불에 의해서 보복을 당한 도시의 어떤 본보기도 되지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기준이야.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심판하시냐 덜 심판하시냐 그렇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심판의 정도의 기준이 되는 도시가 또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나쁜 도시였던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일컬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게 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때에 받게 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심판과 같게 될 거다. 이제 이걸 경고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떤 심판의 정도를 낮춰 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 주시지만 인내해 주시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나 이렇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까 그 우리가 10절 읽었을 때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모든 대언자들이 사실 외친 내용의 골자가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또 뭐 사실 이 모든 설교자들의 그 어떤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도 이거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그 한 절만 좀 더 하십시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숫양의 번제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른즉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도 이제 요 구절을 다른 이제 시간에 우리가 좀 다뤘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에는 그 어떤 효력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할 때 반어법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반어법. 자,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시죠. 반어법.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소용이 소용이 그냥 없다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건 책망이죠. 책망. 그렇죠?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이 희생 헌물, 봉헌물을 바치도록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것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무용론을 여기서 펼치시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바치는 게 정말 하나도 쓸모없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름에는 제가 한 10분 정도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힘드시기 때문에.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나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불벼락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뒤엎으셨어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왜 더 많이 맞으려고 하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완고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앞에 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